VOA 세계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까지 490명이 숨지고 24,300여 명이 감염됐다고 중국 당국이 밝혔습니다. 중국 국가보건위원회는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현재 65명이 추가로 사망하고 3,800여 명의 감염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공개했습니다. 특히 중국 본토 밖에서는 필리핀에 이어 홍콩에서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필리핀과 홍콩의 사망자는 모두 우한을 방문했습니다. 한편 세계 각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미국 등 24개 이상의 항공사가 중국발 항공기 운항을 중단하거나 제한했으며 특히 지난 2주 동안 중국을 방문한 사람들의 입국을 잠정 금지했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아직 전 세계적 대유행병은 아니라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WHO는 어제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20여 개 나라에서 감염 사례가 보고됐지만 아프리카나 중남미에서 보고된 사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 3개 나라에서는 중국을 여행하지 않은 사람들의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한편 테드로스 아드하눔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22개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과의 여행과 무역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한이 오히려 공포를 증대할 수 있다며 WHO의 규정에 맞게 제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신년 국정연설에서 자신이 가장 위대한 나라 미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며 재임 3년간 이룬 경제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세 번째 국정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자신이 이룬 성취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2017년 자신의 집권 이후 계속된 경제적 성공을 통해 미국 내 일자리와 소득이 많이 늘어난 반면 안전정책 강화로 범죄는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중국에 고율 관세를 매기는 전략이 주요했다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이 이룬 것을 존중하며 합의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선의 첫 경선인 아이오와주 코커스 중간 개표 결과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 사우스밴드 시장이 선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현재 71% 개표 결과 부티지지 후보가 26.8%의 득표율로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25.2%,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18.4%,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15.4%를 각각 기록하며 부티지지 후보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중동평화 구상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EU는 어제 성명을 통해 미국의 구상 중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규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대표는 미국의 구상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범에 어긋나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 방안이 그대로 실현될 경우 문제제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아랍연맹도 중동평화 구상을 거부하는 팔레스타인의 입장을 지지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평화 구상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저위력 핵무기를 처음으로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존 루드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어제 성명에서 이번 조치가 억지력을 강화하고 미국에 더욱 신속하고 생존 가능한 저위력 전략 무기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루드 차관은 또 이런 조치가 확장 억지력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뒷받침하며 잠재적 적들에게 제한적인 핵 배치에 따른 이익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어떠한 위협 시나리오에도 확실하게 결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조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경 봉쇄에 이어서 각국 외교관의 출입국도 제한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경제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는 북한이 한계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The Chinese government's ability to reinvigorate its economy.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집권 후 세 번째 국정연설에서 북한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좀 조심스럽다. 자랑거리로 삼기에는 충분한 자랑거리가 아니고 자랑거리를 했다가는.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은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3도에서 영하 8도 사이고 낮 최고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1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앞바다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서 국경을 봉쇄한 데 이어서 각국 외교관의 출입국도 제한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인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차원에서 각국 외교공관에 새로운 직원의 입국을 금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은 4일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북한 당국이 외교공한을 보내왔다며 이같이 전하고 물품 구매를 위해 북한을 드나드는 평양 주재 외교단도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북한에 들어올 경우 입국 지점에서 보름 동안 격리된 뒤 입국이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은 또 북한 외무성이 지난달 31일 북한에 입국한 일부 외국 공관 직원들의 의료 관찰 기간을 이달 15일까지로 연장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 공관과 국제기구 대표부 직원들에게 이 기간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외교관 구역을 떠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당국은 격리 상태의 외국인이 격리 구역을 벗어나 시내로 나가는 등 관련 규칙을 어기면 15일 격리 기간이 자동 연장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러시아 대사관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 공관이나 국제기구 대표부가 북한 외무성에 보내는 서신들은 외무성 면담실 입구에 설치된 우편함을 통해 수령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은 평양의 호텔과 상점, 식당 등 외국인을 상대로 한 서비스도 무기한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북한이 외국인들에게 공관구역 내 상점만 이용하도록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관영 매체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차단을 위해 북한 당국이 방역 인력 3만 명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위생선전 활동과 검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평양 대표부는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BOA 사실 요청에 4일 현재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보건성국장은 지난 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병하지는 않았지만 열이 있거나 기침하는 환자 등 의심 환자를 격리, 치료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혀 우한 폐렴 증상자가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국 경제에 비상이 걸리면서 경제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는 북한이 한계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중국의 대북 지원 역량 위축이 북한 경제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이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미국계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당초 5.9%였던 중국 국내 총생산 GDP 전망치를 5.5%로 낮췄고 시티은행도 5.8%에서 5.5%로 낮췄습니다. 영국계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은 기존의 6.1%에서 5.8%로 상대적으로 덜 낮췄지만 스위스계 은행인 UBS는 6%에서 5.4%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낮췄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더 어두운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의 중국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는 중국이 발표한 지난해 성장률 6.1%는 애초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난 1월 중국의 석유 수요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 급감했다는 겁니다. 고든창 변호사는 최악의 경우 이런 상황이 6월이나 7월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경제는 이미 취약한 상황에 있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가 흔들리게 될 경우 중국 정권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고든창 변호사는 중국 정부가 과거처럼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는 상태에선 부양책도 소용없다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로 알려진 우한시뿐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사람들이 집 밖에 나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스팀슨 센터의 순윤 중국 국장은 중국 전체가 경제활동이 사실상 멈춘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어떻게 활기를 다시 불어넣느냐가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무원들은 절반만 일하고 있고 일반 산업 분야에선 근무자들이 회사로 돌아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중국의 역량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순윤 국장은 전망했습니다.
It's going to be through the revenue generation that the PRK has been exploiting.
중국 정부는 원하는 만큼의 자원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 같고 이는 북한 같은 나라에 대한 지원 예산이 빠듯하게 책정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순윤 국장은 또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창출하던 수익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북한을 찾지 않으면서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상황이 끝난 이후에도 중국인들은 북한보다 다른 곳을 먼저 관광하기를 선호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의 한반도 전문가인 그레그 브레진스키 교수는 북중 교역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First of all, what little trade North Korea does have.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로 소비와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브레진스키 교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속에 북한의 중국 무역 의존도가 전체 무역의 90%를 넘는 상황에서 북중 교역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앞으로 경제정책을 펼쳐나가는 데서 지금보다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고든창 변호사는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기존의 폐렴 백신이나 항생제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치료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다겸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잘못된 통념을 깨는 미스 버스터란 제목의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자료에서 10가지 잘못된 믿음을 소개하면서 그중 하나로 기존 폐렴 백신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폐렴 구균 백신과 비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백신을 사례로 제시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매우 새롭고 다르기 때문에 자체 백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폐렴 백신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 효과적이지는 않지만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한 접종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천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항생제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생제는 박테리아, 즉 세균에만 대항할 뿐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항생제를 예방 혹은 치료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입원한 환자들은 바이러스 중복 감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처방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 예방이나 치료를 위해 추천할 수 있는 특정한 약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특정한 치료법을 연구 중이며 아울러 노인과 천식, 당뇨병, 그리고 심장병 등 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바이러스로 인해 심각한 병에 걸리기 쉽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밖에 세계보건기구는 마늘을 먹거나 참기름을 피부에 바르는 등으로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는 잘못된 정보라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75% 에탄올, 과산화 아세트산, 클로로포름 등 화학 살균제가 있지만 이를 피부나 코 밑에 바르는 것은 효과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화학약품을 피부에 바를 경우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생리식염수로 코를 규칙적으로 세척하는 것과 구강세정제를 통해 입안을 헹구는 것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 애완동물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증거는 없지만 애완동물과 접촉한 뒤에는 비누와 물로 손을 씻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유언 비어와 잘못된 정보를 막기 위해 민간 부분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We have worked with Google to make sure people searching for information see WHO information at the top of their search results.
테드로스 아드하눔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구글과 협력해 사람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정보를 검색할 때 세계보건기구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가장 먼저 검색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후에뉴스 지다겸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주한미군에 별도 지침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1월 19일 이후에 중국을 방문한 뒤 한국에 입국한 주한미군 인원들을 14일 동안 자체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김시현 기자입니다.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3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31일 주한미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건강보호 지침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It basically gives guidance on what is coronavirus, how do you go about preventing based on the information we know.
이 지침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의와 예방책, 회복 방법 등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와 보건후생부 지침과 유사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호프먼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호프먼 대변인은 주한미군 인원들의 개인적인 여행과 관련해 주한미군 사령관 차원에서 별도 지침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some guidance from the commander on the ground with regard to travel and instigating.
호프먼 대변인은 현재 미 국무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지침을 바탕으로 주둔국 정부와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지난 30일 모든 휘하 병력과 국방부 군무원, 계약직 직원들의 중국 여행을 금지했습니다. 또 중국 내 미 국방부 인원들에게 즉시 중국을 떠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2일 1월 19일 이후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병력들에 대한 14일간의 자체 격리 조치를 2일 정오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4일의 격리 기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와 일치하며 증상이 나타난지에 관계없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당일부터 시작된다고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격리 조치는 주한미군 인원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차원에서 취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한미군은 웹사이트에서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양성 반응을 보인 미군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측은 1월 19일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진원지인 우한이나 후베이성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주한미군 장병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후 세 번째인 어제 국정연설에서 북한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북 간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입니다.
약 80분간 이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4일 국정연설에서 북한 이슈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탈북민 지성호 씨를 초대해 인권 문제로 강하게 북한을 압박했던 예년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북 협상이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북한을 언급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원근 교수는 5일 VOA에 이번 국정연설은 전적으로 미국 국내용이자 대선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외정책에 대한 비중이 대폭 줄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치적으로 삼아온 북한 이슈와 관련해 선전할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 전에 유세에서는 북한이 계속 핵과 미사일 실험을 유예했고 그것이 미국한테 본토의 위협을 줄였다. 그것은 자신의 외교적인 업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작년 연말에 정면 돌파 노선을 얘기하면서 언제든지 그 가능성을 좀 열어놓은 상태니까 이걸 섣불리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북한은 빠졌다라고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1차 무역 협상 합의를 전면에서 내세우고 이란과 솔레이마니 사건 등 중동 문제, 그리고 베네수엘라와 쿠바 등에서의 업적을 언급한 반면 북한에 대해선 자랑할 게 없었다는 겁니다. 박 교수는 진전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섣불리 북한 이슈를 언급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고 상황이 우스워질 수 있는 만큼 아예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은 북한의 오판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이 안전하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가 북한이 상황을 뒤집을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작년에 북한의 도발이 많았고 굉장히 앞으로 전망이 불확실하다. 이란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자신감이 있죠. 컨센서스도 있고 자기들도 무력 시위를 했기 때문에 콧대를 확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북한 얘기는 뺀 거는 좀 조심스럽다. 자랑거리로 삼기에는 충분한 자랑거리가 아니고 자랑거리를 했다가는 북한이 악용할 여지도 있고 굉장히 전망이 아직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익명을 요구한 전직 외교부 고위 관리는 VOA에 트럼프의 국정연설에서 북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뉴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미국의 여러 행동으로 미뤄볼 때 북한에 대한 기대 수준을 조절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미북 간의 배낭 간에 우리가 얘기하던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다시 만나서 스몰 딜이라도 해가지고 뭔가 업적을 내려는 것이 너무 리스키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지. 트럼프로서는 더 이상 북한이 ICBM이나 이거 안 하고 핵실험 안 하고 넘어가는 게 그냥 사실상의 프리즈나 마찬가지라고 트럼프가 자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전직 관리는 아울러 최근 주한미군이 WMD 대량 살상 무기 훈련 사진을 굳이 공개했다며 이는 미국이 협상보단 대북 강경 압박 정책을 활용하는 것으로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강대 국제대학원 김재천 교수는 국정연설의 경우 외교 정책보다는 국내 정치와 경제 정책 등의 성과가 더 중요하다며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핵 문제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사실상 진전이 없기 때문에 성과로 내세워 비판을 받기보단 로우키로 설정한 것으로 그만큼 중요성이 떨어졌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오는 11월 대선까지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2017년 말에 어떻게 보면은 전쟁의 위기까지 치닫는 게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비판, 그다음에 그런 상황을 극복한 것, 그다음에 김정은과의 어떤 유화적인 관계 이런 정도만 내세워도 본전 이상은 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기조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북한이 뭐 크리스마스 선물로 도발을 갖다 한 상황도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에 뭐 더 이상 제재를 갖다 강화한다든지 그래야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유야무야 이런 식으로 그냥 일단은 좀 장기화되는 거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죠.
김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해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현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시험 발사 등의 고강도 도발을 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중국이 지난해 2만 2천 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3천 톤가량 늘어난 규모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4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넉 달간 중국이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의 양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9월 2,960톤, 10월 3,100톤, 11월 1,980톤, 12월 2,100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습니다. 특히 10월 정제유 공급량은 지난해 월 평균 공급량인 1,890톤보다 1,000톤 이상 많았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보고한 넉 달치 공급량을 합산하면 지난 한 해 중국이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의 총량은 22,734톤입니다. 이는 전년도인 2018년 공급량인 19,100톤보다 약 3,000톤 증가한 수치입니다. 대북 정제유 공급량 보고는 공급한 해당 월 이후 한 달 안에 해야 하지만 중국의 보고는 석 달 이상 뒤늦게 이루어졌습니다.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연간 북한에 공급할 수 있는 정제유 상한선을 50만 배럴, 톤으로 환산할 경우 약 6만에서 6만 5천 톤으로 정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반입한 정제유의 양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러시아는 앞서 지난해 12월을 제외한 11개월 동안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안보리에 보고했습니다. 이 기간 러시아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는 27,600톤으로 중국의 1년 공급량과 합산하면 5만 400톤입니다. 이를 배럴로 환산하면 약 39만 8,200 배럴인데 이는 연간 수입 한도액인 50만 배럴의 80% 수준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정한 한도에 이르기까지는 약 12,000톤의 정지유가 남았지만 지금까지 러시아가 보고한 최대 공급량이 지난 2018년 12월에 7,000톤이었던 만큼 러시아의 12월 공급량을 더해도 한도를 넘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중국과 러시아의 보고 외에 북한의 석유 수입과 관련해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Probably does not include the oil that has been shipped through the pipeline every year, which has not been reported in China.
중국이 송유관을 통해 북한에 공급하는 원유는 통상 중국 세관에 보고되지 않으며 이런 상황이 오랫동안 계속돼 왔다는 겁니다. 뱁슨 전 고문은 또 북한의 불법적인 선적 간 환적을 통한 정지유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 역시 누락된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정지유 공급량 보고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미국은 25개 나라와 함께 유엔에 항의 서한을 보내 북한이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간 불법 환적을 통해 수입한 정제유가 100만 배럴에 달한다며 각국이 북한의 정제유 공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일축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 문제의 지렛대를 갖고 있는 중국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사실이 위성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고 마이크 맥하울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카니 기자입니다.
마이클 맥하울 연방 하원 의원은 4일 중국의 제재 위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런 사실을 위성 사진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eah, and I think China's in violation. I mean, we've seen this imagery, satellite imagery. They're violating.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를 맡고 있는 맥하울 의원은 이날 미국 기업연구소 AI가 주최한 중국의 악성 영향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대담에서 중국이 대북 제재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과 비핵화 합의를 이루는데 미국의 최고의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도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맥하울 의원은 하지만 중국과 북한은 깊은 동맹관계라고 말했습니다.
And what bothers me a lot now is this sort of alliance we're seeing between Russia, China, Iran, and of course North Korea has been, you know, part of it for a long time. But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이란 같은 나라들. 맥하울 의원은 제재 위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제재 위반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조치라며 미국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맥하울 의원은 이날 대담에서 적대 국가인 북한과 러시아,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과 북한은 유관국들과의 협의 아래 한반도의 포괄적 평화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워싱턴의 민간단체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 해소를 위해서 미국이 비핵화보다 평화에 관한 논의를 우선시하고 단기적으로는 이른바 스몰딜을 추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평화연구소 USIP는 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보다 한반도의 포괄적 평화체제 논의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소는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 신뢰 구축과 안정성 강화, 평화 증진 방법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각종 도전과제와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전략적이고 현실적인 방법과 이를 평화 구축 절차에 통합시키는 각종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개념적 틀에는 먼저 평화협정 혹은 한국전 종전선언과 같은 선언이나 합의 혹은 선언문을 포함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규범과 규칙 혹은 절차로는 과거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이 밝힌 네 가지 노, 즉 정권교체나 붕괴, 한반도 통일 가속화, 38선 이분 미국 배치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싱가포르 미북 공동성명에 담긴 네 개 조항 또는 제도화된 잠정적 평화 절차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제도적 측면에선 가령 군사정전위원회 대체를 위한 평화관리조직,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미북군당국간 소통창구, 양자, 사자 혹은 육자 실무그룹과 영내 안보기구가 포함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평화체제에 따른 외교, 경제, 안보적 측면에서의 조치를 나열했습니다. 단기적인 외교 경제적 조치로는 평화와 미북 그리고 북일 관계 정상화에 관한 실무그룹을 구축해 외교적 최종 상태를 설정하고 한국전 종전선언과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북한 여행금지 조치 해제, 미군 유해 송환과 같은 인적 교류와 이런 조치들의 진행 상황 업데이트를 위한 간헐적인 미북 정상 간 만남 그리고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 약속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안보 조치로는 비핵화와 미국, 북한, 한국, 중국 군 당국의 사자 실무안보 그룹 구축, 한반도 비핵화 정의,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 중단과 동결, 그리고 영변 핵시설 신고와 폐기, 사찰 허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여기엔 남북 공동군사위원회 신설과 추가 군축과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구축, 대규모 미한 연합군사훈련과 북한의 군사훈련 유해 혹은 조정, 그리고 한반도 인근 미군 전략자산 배치 중단, 미북 군당국 간 소통 채널 개설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프랭크엄 USIP 선임연구원이 주도 작성했으며 조셉윤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 7명의 전문가가 참여했습니다. 프랭컴 선임연구원은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과 북한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는 비핵화와 제재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미북 관계를 개선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bottom line is that we need to elevate peace as a priority.
이번 보고서는 미북 양측이 비핵화보다 평화를 우선순위로 올리는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프랭크함 선임연구원은 특히 현재의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단기적으로는 스몰 딜을 추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I would recommend pursuing a small deal in the short term.
그러면서 이런 합의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 동결과 대규모 미한 연합군사 훈련 중단, 한국전 종전 선언, 인적 교류,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 등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제시됐던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외교적 조치에 대해 북한의 인권 개선 약속을 담은 평화협정 체결과 미북 관계 정상화, 대사관 개설, 평화협정 이행의 지속적인 검토, 인적 교류 확대, 간헐적인 정상 간 만남, 인권 유린 중단을 포함한 북한의 지속적인 인권 개선 조치 이행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경제적 조치로는 북한의 비핵화에 상응하는 스냅백 방식의 완전한 제재 완화, 북한의 경제개혁과 국제금융체제 가입의 지속적인 지원,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에너지 원조와 인도적 지원이 포함된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안보 조치로는 북한의 모든 우라늄 농축 활동 중단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과 모든 핵무기 폐기 검증,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폐기와 검증, 화학무기 제거, 협력적 위협 감축을 위한 지속적 관여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기엔 유엔 군사령부 해체와 새 평화관리기구 설치, 북방한계선 NLL과 서북도서 문제 해결, 미한과 북한의 재래식 병력 비례적 감축, 연합훈련 중단 혹은 조정, 미국 전략자산 전개의 지속적인 중단, 그리고 안보 환경에 상응하는 주한미군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이런 조치들이 상호 호혜성과 비례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정부는 비핵화와 인권 개선에 초점을 맞춰서 대북 공공외교를 진행하고 있다고 미 정부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탈북민 150명이 미국에서 연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미국 공공외교전문위원회가 최근 연례보고서 2019 공공외교와 국제방송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8 회계연도에 미국 정부가 공공외교를 위해 집행한 예산과 명세 등을 자세히 담은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북한을 공공외교의 1순위로 올렸습니다. 북한 정권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토록 설득하기 위해 정치적, 경제적 압박을 강화한다는 미국의 외교정책 목표에 따라 공공외교 프로그램도 국제 결의를 강화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뒀다는 설명입니다. 공공외교란 외국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자국의 정책과 문화, 가치 등을 나누며 서로의 신뢰와 공감대를 넓혀 외교 관계를 증진하고 국제 안보와 평화에도 기여하는 외교 활동을 말합니다. 보고서는 핵심적인 공공 외교 대상들에게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제기하는 도전을 교육하고 전반적인 인식을 높이는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자들과 디지털 매체 관계자들에게 미국의 대북 정책과 북한의 위협을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외교관과 미군 당국자, 학자, 비정부기구 관계자들을 연결시키는 보도 관련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11월에 시작된 이 보도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총 6차례에 걸쳐 각각 10명에서 12명의 국제 기자들이 국무부의 6개 부처를 돌며 북한 관련 다양한 브리핑에 참석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인권 개선에도 대북 공공 외교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끔찍한 인권 기록을 조명하기 위해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국과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국이 협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한 내 가혹한 인권 현실을 가장 신뢰 있고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인권 유린과 침해를 강조하는 디지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국무부 페이스북엔 북한의 기독교 박해를 폭로하는 지연아 작가 등 여러 탈북민들의 동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를 가지고 태어났고 나를 지킬 수 있는 인간 안보를 가지고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북한 주민들은 이것을 빼앗겼어요.
미국 공공외교자문위원회 보고서는 또 미국 정부가 대북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탈북민들에 대한 영어 교육과 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미국 대사관이 탈북민들에게 영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탈북민들의 영어 능력과 취업, 미국 사회와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미국 방문 교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2018년 9월엔 탈북 청소년 7명과 지도 상담자가 2주간의 미 연수에 참여해 10개의 대학을 방문하고 미 국무부 관리와 학자들을 면담했으며 다수의 미국 문화활동에도 참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풀브라이트와 국제 방문자 리더십 프로그램,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 등 미국과 한국의 다양한 교환 프로그램을 이수한 한국인 동문이 9천 명이 넘는다며 이 가운데 탈북민 150명도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올해도 보고서가 소개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국무위의 국제안보 비확산국도 2018년 회계연도에 공공외교의 우선순위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압박 캠페인을 펼쳤다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2018년 회계연도에 전 세계를 상대로 공공외교에 21억 9천만 달러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8 회계연도에 90개 교환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에서 5만 5천 명이 참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환 방문 프로그램 규모가 가장 큰 나라는 중국이었고 영국과 독일, 브라질, 프랑스가 뒤를 이었으며 한국은 아홉 번째로 많았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영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소식 보겠습니다.
네, 일본의 대형 크루즈 유람선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10명이 한꺼번에 발견됐습니다. 일본 당국은 해당 선박을 즉각 격리 조처했습니다. 또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가 여전히 전 세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미 국방부의 새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 국정연설에서 지난 3년간 미국이 이룩한 성취를 강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도 역시 아직도 그 끝을 알 수가 없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있네요.
예, 일본의 대형 크루즈 선박 유람선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이 한꺼번에 10명이나 나왔습니다.
네.
이 해당 선박은 일본 요코하마항 바다에 정박 중이던 유람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인데요. 승객과 승무원 3,70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예, 이 선박이 검역 검사를 받게 된 상황이 있더군요.
예, 일본 당국은 이 배에 탑승한 사람 중에 홍콩인 남성이 우한 폐렴에 감염된 것을 확인한 후에 3일 전에 급하게 이 유람선에 검역관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일본 보건당국은 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홍콩 남성과 접촉했거나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 등 270여 명의 검체를 채취했으며
예.
이 중 10명에게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확진된 사람들이 누구인지 신원이 공유됐습니까?
3명이 일본인이고요. 나머지는 다른 나라 국적자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50대가 4명, 60대도 4명, 또 70대 1명, 80대 1명인데요. 이들 중 심각한 증세를 보이는 사람은 현재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확진된 사람들 10명을 빼고도 나머지 사람들이 지금 3,700명이 넘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본 당국은 나머지 승객과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잠복기로 알려진 2주 정도를 선내에 머물도록 격리 조처했습니다.
예.
일부 탑승객들은 이 SNS를 통해서 배 안의 상황을 전하고 있는데요. 당국의 지시에 따라 각각 개인 객실에 머물면서 혼란과 두려운 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대형 유람선이니까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같이 탑승하고 있는데 바로 지구촌 그 자체가 되겠는데요.
네, 한국과 홍콩, 타이완 등 뭐 50개국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선박은 지난달 20일 요코하마항에서 출항할 당시에 승객 2,400여 명, 승무원 1,00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네.
이후 홍콩, 오키나와 가고시마 등을 거쳐서 지난 3일 요코하마에 귀항했습니다.
예. 자, 일본 크루즈선 말고도 또 다른 유람선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나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홍콩 항구에 정박 중이던 대형 크루즈선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3명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광둥성 당국은 이 선박에 타고 있던 승객 중 한 명이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네.
현재 탑승객 3,600여 명이 홍콩에서 검역 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선박은 어느 나라 배인가요?
예, 중국 유람선입니다. 유람선 월드 드림인데요. 주로 다낭과 하롱베이, 나트랑 등 이 베트남의 유명 관광지에 기항하는 선박인데요.
예.
지난달 19일 중국 광저우를 떠나서 5박 6일간 베트남을 둘러보고 귀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선박에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우한시 출신 28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양상입니다. 뉴스를 열어보기가 겁날 정도인데요. 지금까지 피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해보죠.
네, 5일 현재 중국에서 우한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는 490명, 확진자는 2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우한에 있는 후베이성에서는 4일 하루 동안 사망자가 65명, 확진자 3,150여 명이 늘었는데요.
네.
하루 동안 가장 많은 사망자, 확진자가 나오면서 또다시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예, 중국 외 다른 나라의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중국 본토 외 지역에서 처음으로 필리핀과 홍콩에서 각각 한 명씩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네.
아직까지 다른 나라에서는 사망자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감염 확진을 받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의료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는데요. 현재 약 20여 개국에서 17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시아를 넘어서 처음으로 다른 대륙에서 발견된 곳이 바로 미국이죠. 지금 미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우한시를 방문하고 돌아왔던 워싱턴주 거주 30대 남성이 미국의 첫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였는데요. 이 남성은 현재 완치된 후에 집에서 자가 격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현재 미국에서는 11명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미국 정부를 필두로 해서 여러 나라가 전 세계를 띄워서 중국에 있는 우한에 있는 자국민들을 이송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거죠?
네, 영국과 독일, 인도, 러시아 등 여러 나라 정부들이 전 세계나 군 수송기를 보내서 자국민들을 데려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도 6일 추가 전 세계를 보내서 우한에 있는 미국인들을 데려올 방침인 것을 알려졌는데요. 앞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3일 기자들에게 중국 정부와 구체적인 날짜를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 IS 관련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지난해 10월 미국 정부는 시리아에서 IS 지도자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드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미 국방부 당국자들과 정보부 관리들은 최근 관련 보고서에서 바그다드 제거가 IS가 제기하는 위협을 완전히 없애는 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예, 미국 당국자들은 왜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글렌 파인 국방부 제1감찰관이 보고서에서요. IS가 여전히 지휘와 통제 능력을 갖추고 있고 비밀 조직망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게다가 최근 터키와 시리아 접경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은 IS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금 시리아 북동부 지역의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해 10월 터키군이 터키 접경지대인 시리아 북동부 쿠르드 민병 조직에 대한 군사 작전 작전에 펼친 이래 네. 현재 있는 미군들은 철수한 상황인데요. 글렌 파인 감찰관은 보고서에서요. IS는 터키의 침공과 미군 철수를 이용해서 시리아에서 힘을 재결집하고 해외에서 공격할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더불어 현재 이라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시위로 현지 미군 철수 요구까지 더해지면서 IS가 부활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자, 바그다디가 사망한 뒤에 지금 IS는 누가 이끌고 있는 거죠?
네, 아부 이브라힘 알하셰미 쿠라이시가 이끌고 있는데요. 미 국방부의 한 관리가 VOA예요. 이 쿠라이시가 종교학자 출신이자 이라크의 소수 인종인 야제디족 대량 학살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준 하디지 압둘라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지도자가 지금 IS를 제대로 장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군요.
일부 국제정보기관들은 쿠라이시의 지도력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지만 미국 정보당국에 따르면 아직까지 이탈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방정보국은 쿠라이시의 통솔 아래 IS가 현재 적어도 재궤도에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뭐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지만 이 조직을 움직이려면 인적 능력이라든지 뭐 자금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인가요?
네, 미국과 UN에 따르면은요, IS는 여전히 약 3억 달러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아, 또 이라크와 시리아 전역에서 1만 4천 명에 달하는 전투원들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네.
일부 미국 정보 관리들은 1만 8천 명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미 중부 사령부는 IS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 충분한 무기와 인맥, 자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그 이상 확장하려면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국방부 평가와는 달리 IS 격퇴를 위한 국제동맹군 측은요, IS가 터키의 시리아 북동부 침공, 이라크 시위, 미국과 이란 간 긴장 상황 등 어떠한 틈새를 악용할 수 없고 능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네, 4일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특별합동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국정연설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017년 취임 후 이듬해 첫 국정연설을 하고 이번이 세 번째였는데요.
네.
최근 3년간 미국이 경제, 보건, 이민, 안보 또 국방 등 분야에서 전례 없는 성취를 거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주로 미국의 국내 문제를 언급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경제 문제에 연설을 집중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적 성공을 통해서 미국 내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고 소득은 증가한 반면 안전정책 강화로 범죄는 줄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울러 구체적 수치도 제시했는데요. 자신이 취임한 뒤 일자리가 700만 개가 나왔고 이전 정부의 실적을 압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실업률은 반세기 만에 가장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경제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이유도 설명을 했네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국가들과 이 호혜적 무역 협정을 맺고 있는 것이 경제 호황의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재앙적이었던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를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으로 대체함으로써 주요 기업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 생산시설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중국과에 대한 얘기도 있었나요?
네, 짤막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중국에 고율 관세를 매기는 전략이 주요했다고 말했는데요.
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이 이룬 것을 존중하며 이 합의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중국 얘기가 한 차례 더 나왔는데요. 현재 세계적인 현안으로 떠오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근원지인 중국 정부와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외교나 대외 현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도 볼까요?
예, 중남미와 중동 문제를 주로 언급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급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밖에 니카라과와 베네수엘라 등의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일에 현 정부가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말한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은 이 방청석에 앉아있던 후안 과이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을 일으켜 세워 소개했습니다. 과이도 의장은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을 자임한 인물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임시정부에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한 겁니다.
예. 자, 지금 상원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았는데 없는 것 같아요.
네. 탄핵 얘기는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탄핵 소추를 주도한 펠로시 하원 의장과의 사이에 불편한 분위기가 보이기도 했는데요. 연설 직전에 펠로시 의장이 악수하자고 내민 손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는 듯한 모습이 중계 화면에 잡혔습니다. 네. 또한 연설을 마무리할 때는 펠로시 의장이 국정연걸 원서를 찢어버리는 모습도 중계됐습니다.
맞습니다.
나중에 기자들이 원고를 왜 찢었냐고 펠로시 의장에게 물었는데요. 당시 주어진 상황에서 의사를 표시할 정중한 방법이 그것이었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자, 국정연설에 대해서 민주당의 공식 반응도 볼 수가 있었죠?
예, 탄핵 문제를 다시 거론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그레천 휘트머 메시 국정연설 직후에 반박 연설을 했는데요. 워싱턴에서 진행 중인 탄핵 심판을 지켜보면 당적과 관계없이 진실이 중요하고 사실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했는데요. 미국 정가에서는 전통적으로 대통령 국정연설 직후에 상대 정당의 반박 연설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국정연설에서 북한이나 한반도 관련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귀를 기울였었는데 없더라고요.
네, 이번은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자신의 첫 국정연설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는데요.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직후 숨진 대학생이죠. 오토원비어 씨의 가족과 탈북민 출신 지성호 씨 등을 소개하면서 북한 바 있습니다.
네.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지난 2002년 취임 후에 첫 국정연설에서요.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했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은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영하 13도, 남포 영하 12도, 양덕은 영하 21도까지 떨어집니다. 수풍이 16도, 밤에는 낮 기온이 올라서 밤낮의 기온차가 더 커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영상 3도에서 영상 5도 사이입니다. 자강도 지역 대체로 맑겠고 강계 지역은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강계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5도, 중강이 영하 28도, 낮 최고는 영하 6도에서 8도 사이입니다. 황해남북도 맑겠습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 영하 11도, 사리원은 영하 13도입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북도 그리고 양강도 지역입니다. 장진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32도, 풍산과 김영권 지역 영하 32도, 삼지연이 영하 33도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하 12도 사이입니다. 동해상 앞바다는 맑겠고 먼바다 구름 많고 눈 내립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2월 5일 수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까지 490명이 숨지고 24,300여 명이 감염됐다고 중국 당국이 밝혔습니다. 중국 국가보건위원회는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현재 65명이 추가로 사망하고 3,800여 명의 감염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공개했습니다. 특히 중국 본토 밖에서는 필리핀에 이어 홍콩에서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필리핀과 홍콩의 사망자는 모두 우한에 방문했습니다. 한편 세계 각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미국 등 24개 이상의 항공사가 중국발 항공기 운항을 중단하거나 제한했으며 특히 지난 2주 동안 중국을 방문한 사람들의 입국을 잠정 금지했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아직 전 세계적 대유행병은 아니라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WHO는 어제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20여 개 나라에서 감염 사례가 보고됐지만 아프리카나 중남미에서 보고된 사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 3개 나라에서는 중국을 여행하지 않은 사람들의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한편 테드로스 아드하눔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22개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과의 여행과 무역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한이 오히려 공포를 증대할 수 있다며 WHO의 규정에 맞게 재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신년 국정연설에서 자신이 가장 위대한 나라 미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며 재임 3년간 이룬 경제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세 번째 국정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자신이 이룬 성취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중국의 고율 관세를 매기는 전략이 주요했다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이 이룬 것을 존중하며 합의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선의 첫 경선인 아이오와주 코커스 중간 개표 결과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이 선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현재 71% 개표 결과 부티지지 후보가 26.8%의 득표율로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25.2%,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18.4%,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15.4%를 각각 기록하며 부티지지 후보의 뒤를 뒤따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중동평화 구상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EU는 어제 성명을 통해 미국의 구상 중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규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대표는 미국의 구상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범에 어긋나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 방안이 그대로 실현될 경우 문제 제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아랍연맹도 중동평화구상을 거부하는 팔레스타인의 입장을 지지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평화구상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저위력 핵무기를 처음으로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존 루드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어제 성명에서 이번 조치가 억지력을 강화하고 미국에 더욱 신속하고 생존 가능한 저위력 전략 무기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루드 차관은 또 이런 조치가 확장 억지력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뒷받침하며 잠재적 적들에게 제한적인 핵 배치에 따른 이익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어떠한 위협 시나리오에도 확실하게 결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시리아 북서부 지역 사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 지역의 군사적 갈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러시아 크렘린궁이 어제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